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건에 대해 언급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가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3차 정상회담의 조건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조건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이런 예. 겁니다. 사실 상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데요.
예.
아,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실질적인 아, 그 말하자면 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데
예.
이것이 아, 그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 1차, 2차 정상회담 때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해지고
예.
아, 그 기간 중에 실무자들이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여건이 사전에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정상회담의 개최에 말하자면 높이를 좀 높인 게 아니냐,
예.
조건을 좀 높인 게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요.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근까지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는 언제 열릴지 모른다.
예.
질문자가 이제 여름 안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그 말하자면 회담 개최 조건도 높이고 또 회담 성사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불투명한 입장을 나타낸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북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냉랭해진 기류 속에서 적대적인 발언들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기자가 이번에는 좀 대답을 해 주시죠. 폼페이오 장관 말고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도 3차 정상회담 개최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북 교착 상황이 두 달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북한 모두 그 자신의 그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신이 먼저 양보해라 이렇게 일종의 버티기 대치 국면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양대 그 외교축이라 할 수 있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원칙적인 미국의 입장 일괄 타결하고 모든 핵을 그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그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차 정상이 열리려면 그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그 마련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존 볼튼 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지난달 28일 그 폭신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크게 그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3차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고 의지가 강하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정상회담에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그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볼튼 보좌관은 그동안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이거 시도 안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기존 입장인 빅딜 그러니까 일괄 타결로 모든 그 핵무기, 핵물질, 핵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폐기하는 이런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북한이 지금 최고 지도자 간의 그 친분 이것은 아직 뭐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양절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고 그 정상 간의 그 같은 그 우호적인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밑에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이제 외무성, 미국으로 하면은 국무부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바로 밑에 있는 참모진들 간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강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로 보면은 그 지금이 벌써 이제 5월 초인데요. 상반기 그러니까 6월 전에는 미국 간에 어떤 극적인 돌파가 좀 마련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새삼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예, 앞서도 잠시 그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미북 간의 신경전입니다.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양쪽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거친 말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북한 측에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북한은 이제 올해 말까지 미국이 변화된 입장을 가지고 올 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예.
그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일찍이 언급한 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점을 사실 점점 내세우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예.
이런 상황들은 이제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전에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도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3차 정상회담의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하면서 뭔가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은 하노이에서 북한 측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원칙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괄 타결 모든 그 핵무기 모든 것을 이제 한꺼번에 그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그 핵 사찰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폐기까지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 완전한 그 폐기 지도 이런
예.
일정 시간표를 만들어서 폐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재 문제 관련해서는 선비핵화를 하고 후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의 그 단계적 접근, 주고받는 방식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린 그거 안 한다. 그런 얘기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딜 방식의 그 일괄 타결 그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노이 때 그 볼튼 보좌관이 아마 주도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의 그 핵무기, 핵물질, 핵프로그램, 물론이고 생화학무기까지 다 일괄적으로 타결해서 그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미국이 계속 이것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북한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북한의 입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일관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예.
미국이 제시하는
네.
그런 비핵화 방안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기된 이런 북한의 그 방침이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좀 더 강하게는 강도적인 요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혔고요. 또 최선희 제1부상 그리고 리영호 외무상도 밝힌 대로 현재의 협상 조건에서는 북한이 절대로 그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수용 가능성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국의 방침대로는 말하자면 타협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계속해서 미국 쪽에 그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이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존 볼튼 보좌관을 멍청하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그 정식 관료들끼리 주고받는 그 표현으로는 상당히 좀 드문 강한 표현으로 그렇게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이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나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그 인사가 좀 교체가 있었죠. 지난번에 저희가 뉴스포커스에서 이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미국과의 그 핵협상 또 대남 관계를 총괄해온 그 김영철 그 통일전선 부장이 그 자리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통전부는 좀 그 힘을 잃고 외무성이 이제 그 상당히 좀 힘을 얻은 그런 상황인데요. 외무성 중에서도 특히 그 최선희 제일 부상이 그 이번 인사 개편에서 제일 부상이 됐고요. 예. 최선희 부상이 계속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비난, 인신공격성 발언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민성 부상이 그 기자와의 그 문답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이제 계속 그 미국을 비판,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달 20일이죠. 그 최선희 제일 부상이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면서 그 미북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튼 보좌관을 멍청해 보인다. 이렇게 네. 거의 뭐 인신공격 상당히 무례한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30일 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북한의 무성은 협상 상대로서 폼페오 장관의 교체도 요구를 했는데요. 이 폼페오 장관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예, 사실 그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협상 상대를 놓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심지어 교체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네. 외교상으로 상당한 결례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얘기들인데 북한이 굉장히 이런 강한 비난의 어조를 계속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상대로서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북한의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에 이 사람이 이제 조선중앙통신의 기자와의 문답 형식 그런으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상당히 담담하게 받아 넘기고 있습니다.
예.
이 실무 수준의 하위 중간 수준 인사의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일축하고 있고요. 또 자신을 임명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예.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협상 상대를 미국의 협상 상대를 미국이 정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로 애둘러서 북한이 미국의 협상 대표를 교체하도록 한 것을 좀 그 견책하는
예.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하자면 북한의 이런 주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이 두 사람 간의 좋은 관계 그런 것도 이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흥미로운 게 그 지난 그 4월 중순, 4월 10일 그 북한의 그 김일성 주석의 그 생일이죠. 그 태양절을 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그 메시지 사진 편지 이런 걸 이제 보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존 볼튼 보좌관이 이제 공개를 해서 그 눈길을 끌었는데요.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축하 편지 이런 걸 보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아 그러냐 고맙다 이렇게 이제 뭐 답장 친서 이제 작년에 뭐 10번 이상 보냈으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보냈다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백악관이나 뭐 북한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그 입장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얼어붙은 관계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간의 이 같은 그 소통, 이 같은 그 분위기, 그 친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문제는 이제 정상회담이나 그 대화가 교착이 되려면 양측 간의 좀 입장이 좀 어느 정도 그 맞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좀 한 발 좀 물러서고 미국도 좀 한 발 물러서서 가령 그 단계적 방식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은 내가 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최고 지도자 간의 그 친분 소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 대화 재개라든가 정상회담 준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미국과 북한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한국 정부도 사실 절충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북 간의 협상 교착 상태를 보는 전문가나 그런 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빅딜 방식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단계적 그리고 맞자면 동시적 행동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좀 그 적당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합의 자체는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다. 어떻게 이 비핵화 협상의 결말이 이뤄질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비핵화 로드맵도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핵물질이나 핵무기 등등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그 담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되 실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북한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상당히 단계를 세분해가지고서는 그 단계마다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단계도 최소화하자. 그래서 포괄적 합의의 실행은 단계적 이행. 그리고 그 단계는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절충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뭔가 좀 그 말하자면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본적으로 미북 간의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초점인데 북한이 이제 여러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 비핵화에 앞서서 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다지 설득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어떤 청사진 속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미 통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영변만을 폐쇄하는 것으로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영변에다가 거기다 뭔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걸로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쪽으로 미국과 북한이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적어도 꼼짝 안 하면서 양쪽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갈지 이것이 사실 지금의 미북 협상에서 핵심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혹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뭐 변수가 있다면 뭐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로는 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가 이제 가장 큰 변수죠. 그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작년에도 그 돌이켜보면은 5월에도 이제 미북 간에 큰 교착 상태가 발생했고 8월에도 교착 상태가 두 번 이제 그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미북 관계 이제 중재돼서 대화의 물꼬를 두고 정상회담이 어쨌든 그 작년 한 번, 올해 한 번 이제 있었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된 다음에 중재 나서겠다 이런 뜻을 이제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의진 밝혔지만 이제 별다른 그 남북 간의 어떤 소통이나 중재 노력이 것이 이제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북한 내부의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그 추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는 전부 다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다 총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4월 11일 날을 그 전후해서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자리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뭐 완전한 실각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통전부장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요. 이것이 단순히 그 김영철 통전부장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아마 통전부의 중요한 간부들이 아마 다 아 당으로부터 아마 하노이 정상회담 그 실패에 대한 어떤 조사 아 이런 것을 받고 문책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수뇌부가 설사 이제 남북 관계 어떤 중재 노력 이런 것에 응하려고 해도 지금 그동안 그 채널을 맡아왔던 통전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일종의 마비 상태가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 어떤 추스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과 6월에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이때 뭐 서울을 방문하게 될까 이런 뭐 지금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과 더불어서
예.
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길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 이것이 또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정부의 지금 그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5월 말이든 6월 말이든
예.
그 둘 중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말하자면 입장을 조율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을 얻어내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그 계기에 미북 정상회담을 그 시점에 한다면 가장 아이디얼한 것이다.
예.
좋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라든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월과 6월을 그대로 넘기느냐 아니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생기느냐 이것이 미북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 참석하게 되는 거고요.
예.
6월 말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예.
아닙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기에 한국을 방문하느냐 여부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는 중재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고요. 또 미북 간의 어떤 현재 교착 상태를 깰 수 있을지를 그렇지 관망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북 교착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진전이 좀 있습니까?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중순에 그 청와대 회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은 이것을 무슨 그 정상회의라고 그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상회의는 틀림없지만 이제 주로 외래어로 써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상회담이 거창하게 여러 가지 뭐 남북관계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언급한 정상회의 장소와 형식과 구애 없이 만나고 싶다는 얘기는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돼서 이제 그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하나 이 같은 문제를 의제로 놓고 남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미국의 입장은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개 일종의 오해가 된 거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중재안을 내놓든가 아니면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그 대화를 해보자 이런 건데요. 지금 벌써 발언이 나온 지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요.
예.
북한에서는 아무 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대남관계를 담당했던 김용철 통전부장의 해임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3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I think Hanoi clearly demonstrated very different positions from the two sides. For the two sides to meet.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 장관은 또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논의의 시작점으로 포괄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과 북한이 각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건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예. 그래서 미국은 빅딜식 일괄 타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예.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비핵화 방침에서 조금 물러나고 또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마지노선으로 현 단계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안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자 포괄적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자. 그 대신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
예.
영변을 넘어서는 그런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북한도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핵화의 로드맵이라든지 또 핵물질, 핵무기 등의 신고도 초기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강 장관이 이 기자회견에서 그 하루 전에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사안을 크게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강경화 장관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스코프 범위를 좀 넓게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강 장관이 뭐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지는 뭐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한국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대개 이제 두 가지 뜻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북한이 그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지랖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또 뭐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좀 보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제 북한 얘기는 북한이 내세우는 그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서 그 우리 민족끼리 그냥 잘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지 말고 북한 편에 서라 이런 얘기인데요. 강 장관 얘기는 그렇게 하면은 될 일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편이 아니라 또는 가운데선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섰다 그러면 이게 중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예. 얘기로 하나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그 비핵화 역시 문제인데요. 북한은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입장, 이런 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강경화 장관 얘기는 해석해 보면은, 북한도 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파괴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찰 같은 거는 뭐 얼마든지 지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거부터 좀 하나씩 해나가면은, 북한이 크게 보면은 작게 보면은 양보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이것이 북한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국 정부는 북한의 특사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장소에 또 시기에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나 미국과의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 또는 그런 조율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은 마치 새로운 길,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마치 새로운 길을 찾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머잖아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말하자면 비핵화의 교착 상태가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그야말로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 지금 북한 쪽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특사라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예. 지난주에 관심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대북 강경 노선에 뭐 일선에서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아베 총리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 뭐 어떤 전략에서 그런 건가요?
네, 최근 그 일본 아베 총리가 그 상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 만나서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 납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치 문제는 그 아베 정부가 그 설정한 그 외교 현안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난 2년간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북한하고 일본하고 직접적인 그 외교 채널이 없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다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이제 납북자 문제가 전혀 그 뭐 진전이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 2년간 이런 시도를 계속하다가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이제 아베 총리가 결국 내가 그럼 직접 나서서 이렇게 남한테 부탁하지 않고 직접 주체적으로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열겠다.
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그러면 뭐 그런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미북 협상의 그 교착 상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좀가 상황을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굳이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정상 그 간에 미북 정상 간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제재 문제에서도 아무런 말하자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네.
이런 와중에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그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어쨌든 북한의 경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하자면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예.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어려울다 할지라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할 것이거든요.
네.
일본과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하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그야말로 전제 조건으로 해서 열릴 가능성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 일본은 그동안에 이 북핵 문제 해결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미국이 그러면 일본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자세인가요?
최근에 그 아베 총리가 그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났죠. 그래서 골프도 같이 치고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납치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전면 협력하겠다 이런 그 발언이 나왔고요. 또 골프장에서도 약 50분간 단둘이서 그 일본이 납치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미국으로서는 그 일본이 갖고 있는 그 납치 문제에 대한 그 절박성,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뭐 그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협력하겠다. 그걸 이해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16년째 열렸는데 올해 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열린 행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그걸 좀 알아볼까요?
예, 사실 자유주간 행사는 북한에 말하자면 심각한 인권 그 침해 현상에 대해서
네.
국제적으로 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규모 말하자면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열리고 있는데요.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마침 또 이 행사가 열리기 직전에 중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자 7명이 중국의 공안에 체포돼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강제 북송될 위험에 처했다는 그런 보도가 확인돼서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말하자면 규탄의 목소리가 있고요.
예.
또 북한 내 그 정치범 수용소 이것은 늘 이제 토픽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납북자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그 말하자면 선원들 그리고 또 대한항공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행사에는 그 유가족들 그리고 가족들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그 국제사회에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또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 사례 그리고 또 북한의 말하자면 장마당의 실태라든지
예.
이런 북한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 참석한 인원 중에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인사는 누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그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그 대표는 뭐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네.
이번에도 그 북한군 장교 또 대학 교수 출신 그 탈북민 그리고 전직 그 북한 관리 담당한 관리로서는 미국 측에서는 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그 북한 인권 특사
네.
또 프랭크 자노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 조건을 밝힌 소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